VOA 세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가장 중심에 둘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행한 영상 연설에서 코로나가 취약한 계층에 특히 악영향을 끼쳤다며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노인, 장애인, 여성과 소수인종을 꼽았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이 전염병을 구실로 엄격한 안보정책과 억압조치를 도입해 민간의 영역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미셸 바실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이 바이러스에 진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널리 확산됐고 세계적으로 많은 인권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실레트 최고대표는 이런 식으로 전염병을 정치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오늘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심의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신청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합니다. 위원회가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 FDA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백신 640만 회 접종분을 미국 전역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FDA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도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낸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우리는 텍사스주 소송에 개입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승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명의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주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엘라바마, 아칸소, 캔자스 등 17개 주도 동참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8일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승인한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모여서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 전문 변호사 캐서린 타이를 무역대표부 USTR 대표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의 수석 무역고문인 타이 변호사는 앞서 무역대표부에서 중국에 초점을 맞춘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중국과의 분쟁 사건 등을 담당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그녀의 미중관계 전문성과 유창한 중국어 실력에 주목했습니다.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타이는 무역대표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이 됩니다. 타이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세에 집중하는 무역전쟁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관련 제재에 대해 보복 조치를 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주된 책임을 진 미국 정부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7일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전인대 상무위 결정에 근거해 홍콩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박탈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제재 대상 미국 인사를 밝히지 않으며 누군지는 자신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개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APPA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가정의 67% 혹은 약 8,5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개들은 주인의 말을 얼마큼 이해할까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는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개는 뛰어난 청력과 다른 언어의 소리를 분석 처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비슷한 소리의 단어들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청각 어휘 한 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40마리 이상의 개를 실험실로 데려와 두피에 뇌파 검사 전극을 부착해 뇌 활동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요. 개들이 발음이 비슷한 말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다라는 뜻의 단어, 씻과 비슷한 단어를 구별할 수 없었는데요. 개들의 뇌에서 똑같은 단어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모든 언어음에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가 사람의 단어를 제한된 양만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개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연구원들은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존스 홉킨스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요일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0도에서 8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하맨의 노래입니다. 누가 파티에서 개를 풀어놓은 건가요? Who let the dogs out? 들어보시죠. Who let the dogs out?
Adopt all clothes to Billy from this ghetto. Get back, Gruffy, bus Gruffy. Get back, you flee, invest in mongrel.
Well, if I am a dog, the party is on. I gotta get my groove on, cause my mind I'm gone. Do you see the rays coming from my eye? Walking to the place, the Digimon is breaking them down. Me and my white socks, short, dealing, gancy color. Any caliber, do I think I knew, that's why they call me Pitbull. Cause I'm the man of the land, when they see me, they say, ooh.
Who let the dogs ou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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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미래관계 협상을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들의 비자 면제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독점함으로써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위험해졌다고 민간 단체들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 사이에 9일 중요한 만남이 있었죠?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저녁에 만찬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영국과 EU 사이 미래관계 협상을 13일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관계 협상은 브렉시트와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영국이 지난 1월 31일자로 브렉시트, 즉 EU를 탈퇴했는데요. 미래관계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에 남은 문제들, 예를 들면 무역 등 분야에서 양측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공식 협상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협상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협상이 계속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9일 존슨 총리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만남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 이 13일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만 동의했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은 두 지도자가 만난 뒤에 아직 견해차가 크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견이 있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경쟁 환경, 거버넌스 그리고 어업 협상 등입니다.
공정 경쟁 환경이라면 무역과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EU와 영국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유럽연합 EU 안에서 무역을 하려면 따라야 할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환경이나 보조금 문제 그리고 노동자 권리 등 항목에 따라야 할 규정이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EU는 영국이 이런 규정이나 규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EU에서 탈퇴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EU는 자신들 규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만 영국은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 항목 중에서 거버넌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사항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또 분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EU 회원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기존에는 누가 이걸 해결했나요?
네, ECJ라고 유럽 사법재판소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분쟁에서 앞으로 이 ECJ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버넌스 외에 또 다른 쟁점이 어업 협상이라고요?
네, 브렉시트 전에는 EU 회원국 어선들이 영국 쪽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회원국 어선들이 최대한 많이 영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제는 자국 수역이 독립국가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어선들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업은 양측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영국인들이 지난 2016년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밖에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영국의 국내 시장 법안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근 협상에서 몇몇 항목에서는 합의가 됐죠?
네, 이 북아일랜드 문제와 국내 시장 법안 문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EU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 국내 시장 법안은 영국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두 항목에 대한 자세한 합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합의가 결국 불발될 거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커서 결국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EU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영국 총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무역 분야 같은 경우에 수입품에 고액 관세가 부과되는 등 양측이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미 제재 조처를 꺼내들었군요.
네, 중국 외교부 하춘잉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주된 책임을 진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 기구 인사와 그 가족에 대해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군가요?
네, 화춘잉 대변인은 누가 제재 대상인지 그리고 이 제재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처는 화 대변인의 설명처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반격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앞서 미국의 홍콩 관련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고 대등한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10일 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을 계속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전인대 고위 인사들을 제재했죠?
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최근 입법회 위원 4명의 위원직을 박탈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의안을 내서 요 조처에 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지원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입법회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여름에 홍콩 정부 고위 관리들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홍콩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이었죠. 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홍콩 고위 관리들을 홍콩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죠.
네, 미국 정부가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비자 유효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민간 조직인 백신 동맹은 9일 부자 나라들이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한 탓에 가난한 나라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앞으로 백신을 맞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백신 동맹은 구호단체인 옥스팜 그리고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등이 들어간 연합체입니다.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얼마나 확보한 상태인가요?
네, 백신 동맹 설명을 보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4%를 차지하는 부자 나라들이 지난달 기준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백신들 가운데 53%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은 현재 전량을 선진국들이 확보했다고 동맹 측은 밝혔습니다.
동맹이 지적한 부자 나라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네, EU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이스라엘, 그리고 쿠웨이트 등입니다. 백신 동맹에 참여한 옥스팜 측은 캐나다 같은 경우엔 인구보다 5배나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부탄이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이티같이 소득이 낮은 67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배급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네, 생산한 백신 가운데 64%를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은 내년에 세계 인구 가운데 최대 18% 정도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동맹 측은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부자 나라들이 백신 물량 대부분을 미리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동맹은 전례가 없는 대유행 기간,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제약회사들 이윤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동맹 측이 권고하는 방안은 뭔가요?
네, 동맹 측은 백신 제조회사들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백신 제조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공유해서 더 많은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맹 측은 또 로이터통신에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 정부는 여러 회사와 계약을 해서 대략 4,400만 명의 필요한 접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 중국계 여성 통상법 전문가인 캐서린 타이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이 코로나 관련 1일 사망자가 3만 1,000명을 넘겨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긴급사용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이어서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인선이 알려졌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캐서린 타이 변호사를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내정했다고 주요 언론이 9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캐서린 타이 변호사는 중국계 여성인데요.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로 활동해온 통상법 전문가입니다.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무역대표부 대표가 되고요.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입니다.
아시아계 최초로 미 무역행정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타이 변호사,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서 워싱턴 DC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가 타이완에서 건너온 이민가정 출신인데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이 명문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변호사가 됐는데요. 중국 광저우에 가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법률회사와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잠시 일한 뒤에 공직에 오래 몸담았습니다.
타이 내정자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지난 2007년에 미 무역대표부 법률팀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중국 무역법규 집행담당 수석 변호사로 임명됐는데요. 중국을 상대로 벌어진 각종 무역 분쟁 사건들에 대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세계 무역 기구 WTO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2014년에 연방 하원의 조세 무역 위원회 소속 법률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 뒤인 2017년에 민주당 측 수석 법률가로 임명됐습니다.
공직 경력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일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 내정자는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대중국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전했는데요. 이 대중국 무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일단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충족시킬 인선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도 같은 시각을 전했는데요. 이 타이 내정자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무역규칙 집행 약속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렇게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상황이 당장은 완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들을 당장 철폐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 막대한 규모의 관세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무역 전쟁이 길어지는 건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대중국 관세 정책을 재정립하는 과제가 이 타이 내정자 앞에 놓여 있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 관해서는 어떤 현안이 있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약해진 동맹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EU 등에 부과한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영국, 대케냐 무역 협상을 어떤 식으로 이어나갈지도 이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가 직면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이 짚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이 9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타이 변호사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내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타이 내정자가 각종 무역협정 체결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항을 넣도록 일해왔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무역대표부 수장으로서 성공할 경험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화당 측의 반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선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네요.
네, 이 바이든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장관으로 발탁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동맹군을 지휘하면서 테러와 싸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또한 수많은 우리 미군 병사들이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이끌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이 시점에 국방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스틴 전 사령관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전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현재 국방부가 가진 중요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할은 안정을 유지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의 중요한 미국의 동맹들을 지원하는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당선인 주변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나요?
네, 이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헌터 씨가 세금 문제로 연방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9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헌터 씨는 델라웨어 연방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실을 전날인 8일 알게 됐다고 성명에서 설명했는데요. 이 세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터 씨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헌터 씨가 이 중국을 상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과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CNN 등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9일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이 아들인 헌터 씨를 상대로 최근 몇 달 동안 잔인한 개인적 공격이 진행됐다면서 이런 공격들이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군요.
네, 미국에서 이 코로나 관련 사망자 1일 최고 기록이 9일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3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걸로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나타났는데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3일에 2만 8,000명에서 3,000명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사망자가 증가한 건데요.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같은 날인 9일 1일 확진자 수가 22만 1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서부 지역의 상황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 3만 3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3만 명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 통계 함께 짚어보죠.
네, 10일 현재 미국 전역의 누적 확진 사례는 약 1,54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확진과 사망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백신 보급 계획은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네,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식품의약국 FDA 특별심사위원회가 10일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미국계 제약회사인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심사 대상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긴급 사용을 승인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FDA는 지난 8일 이 파이자 백신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지 못할 만한 안전상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10일 특별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11일이나 12일쯤에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연방정부가 640만 회 백신 접종분을 미국 전역에 보급합니다. 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백신 수송과 배포 작업에 군병력과 시설을 투입하겠다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일선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을 중심으로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우선은 원하는 사람한테만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닌 완전 승인이 나오면 접종이 의무화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의료 인력들도 접종 우선순위로 꼽히는데요. 국방부 측은 FDA가 공식 승인을 발표하면 하루 이틀 안에 접종이 시작되도록 움직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은 내년 중순 이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생산하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일상적인 방역 노력이 당분간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코로나 재확산세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연방 하원이 8일 2021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켰습니다. 찬성 335표 대 반대 78표로 통과됐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이용자가 제작해서 올린 내용물에 대해서 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는 조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서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 국방 수권 법안을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포함된 남부연합군 관련 군기지 명칭 변경 조항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연합군은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남부 지휘관들이 남부연합 관련 기념물이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념물을 철거하거나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적인 기념물들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이 변경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수권법이 정확히 뭔가요?
네, 영문 약자로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1년짜리 한시법안입니다. 수권법을 지출권한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법으로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번 법안의 규모는 총 7,3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선 현역 군인의 봉급을 3% 인상하고 위험수당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 병력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뒤에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다시 표결에 붙여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국방수권법안에서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공화당 보수 성향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앤디 빅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2021년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의 독일과 아프간 감축, 미군 감축 명령을 제한하는 등 결함과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Photograph. 우리는 지금 느끼는 사랑을 사진 안에 담아내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명문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입니다. 140여 년 전 설립된 이 학교는 현재 10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과정 전문직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에서는 연일 존스 홉킨스 대학의 상황 분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의 의과대학, 보건대학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2만 6천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2019년까지 모두 39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학교를 세운 인물은 바로 이 지역 토박이 재벌이었던 존스 홉킨스였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1795년 5월 19일 메릴랜드주 앤 어런돌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규모 담배 농장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존스 홉킨스는 근처에 있는 사우스 리버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홉킨스가 12살 때 독실한 퀘이커 교도였던 할아버지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종교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느라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농장을 떠맡은 아버지 사무엘 홉킨스는 존스와 그의 형을 농사일을 시켰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그 후 공부를 더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두고 탄식했습니다.
17살이 되자 존스는 농장을 떠나 대도시 벌티모어로 가서 삼촌 제라드 홉킨스가 경영하는 식품 도매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일하면서 사업을 배운 그는 뛰어난 경영인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구식 사고방식에다 사업체 운영도 시대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1819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몰아쳤을 때 현금이 없는 고객들은 집에서 주조한 옥수수 위스키로 값을 지불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수적 퀘이커 신자인 삼촌에게 거래 대금을 술로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4살의 존스 홉킨스는 바로 거기서 사업의 기회가 있음을 알아채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무어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독자적인 식품 도매상을 열었습니다. 식품 대금을 위스키로도 받기로 하면서부터 젊은 사업가의 문전에는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첫 해에만 매상이 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때의 20만 달러는 요새 가치로 치면 44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얼마 후 존스 홉킨스는 무어와의 동업을 접고 두 동생들을 설득해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체 명칭도 홉킨스 앤 브러더스로 바꾸었습니다. 홉킨스 형제들은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더 멀리 서쪽으로 오하이오주까지 사업망을 늘려갔습니다. 물물교환 방식으로 들어오는 옥수수 위스키에는 홉킨스 베스트라는 상표를 붙였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존스 홉킨스는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금융업에 관심을 둔 그는 결국 식품 도매업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사업가의 능력을 가진 존스 홉킨스는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금융업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곧 발티모 상공업은행의 사장이 됐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발티모 시가 상공업의 중심이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감지하고 번창 일로에 있는 도시 여러 곳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은행업 외에도 존스 홉킨스는 화재, 생명보험회사, 증기, 여객선 사업 등에도 진출했습니다. 철도에도 투자했습니다. 그가 손을 댄 볼티모 앤 오하이오 철도는 미국 철도 산업 초창기에 등장한 대형 철도 회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도 수송은 먼 거리에까지 퍼져 있는 홉킨스 브라더스의 식품 도매상에 상품을 실어 나르는데도 더없이 기묘한 수단이었습니다. 철도는 마차에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이었고 상품의 부패와 손상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금융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존스 홉킨스는 발티모어 시가 머지않아 다시 번창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예리한 그의 판단대로 발티모어는 목화, 제분, 각종 제조업 등에서 미국 굴지의 도시로 변했고 해운과 철도의 발달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물 거래 도시가 됐습니다. 1890년대에는 발티모어가 미국 남부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존스 홉킨스의 부는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벤자민 프랭클린에서 빌 게이츠까지 미국 100대 부호 명단이라는 책에서 존스 홉킨스는 69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줄곧 벌티모어에서 살아온 존스 홉킨스는 도시의 상류층, 지식인층과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퀘이커교, 즉 친우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857년 피바디 음악대학을 설립한 조지 피바디도 있었습니다. 피바디의 자문을 받고 있던 존스 홉킨스는 자신도 막대한 부를 사회를 위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발티모어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데다 황열병과 콜레라가 연달아 엄습했습니다. 1832년 여름에만 850여 명의 발티모어 시민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발티모어의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홉킨스는 1870년 700만 달러의 재산을 이 분야에 기증한다고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이 기증액은 요즘 가치로 약 1억 3,800만 달러에 해당되고 그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회 기부였습니다.
홉킨스는 그 자금으로 무료 병원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일반 대학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입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홉킨스는 또 청소년 교육과 빈곤층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설립하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퀘이커 교리를 따른 그는 흑인 고아원 설립에 2만 달러를 따로 배정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병원에서 흑인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막대한 부를 누렸으면서도 겸손하고 또 검소했습니다. 그는 운전사가 모는 차를 타기보다 걸어다니기를 좋아했고 제대로 된 오버코트도 한 걸 없었습니다. 홉킨스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기꺼이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벌티모어시의 공공서비스가 마비되자 그는 50만 달러를 시에 기증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1873년 전국의 재정위기가 닥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자 그는 여러 업체들에게 이자 없는 크레딧을 제공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홉킨스는 젊었을 때 사촌인 엘리자베스 홉킨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식품 도매상의 삼촌 제라드는 결혼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퀘이커 사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있으면서 서로 사이좋은 친척으로 살아갔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1873년 12월 24일 79세를 일기로 벌티모어에서 타계했습니다. 다음 날 벌티모어 선신문은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싣고 막대한 부를 쌓는 데 성공하고 그것을 사회에 바친 모범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사망하자 곧 소집된 재단 이사회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메디컬 센터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인 1876년에 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총장으로 부임한 대니엘 길만 전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은 존스 홉킨스의 정신에 따라 총장과 이사회는 발티모어 시민들에게 교육이라는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893년에는 의과대학이 설립됐습니다. 또한 보건대학이 1918년, 간호대학이 1984년에 개교했습니다. 140여 년 전 존스 홉킨스가 유산을 기부하면서 이 학교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인지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여러 가지 공익사업 중에서도 미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최대의 기여라는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막대한 부를 쌓고 그것을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를 위해 남기고 간 존스 홉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Thank you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스크린으로 재탄생한 영화 Aladdin을 통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아그라바 왕국에 사는 좀도둑 알라딘은 우연히 궁궐을 탈출한 제스민 공주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알라딘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마법사 자파에게 속아 마법 램프를 찾아 나섰다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램프 속 지니를 만나게 되고 제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니에게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ray Area 배워보겠습니다.
Hey, can you make me a prince?
There is a lot of gray area in make me a prince. I could just make you a prince.
Oh, no.
Y'all see my palace?
You look like a prince on the outside. But I didn't change anything on the inside.
Gray area, 회색, 회색 영역? 회색이 흑도 백도 아닌 모호한 색인 것처럼 gray area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혹은 애매모호한 점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ere's a lot of gray area in make me a prince. 왕자를 만들어줘. Make me a prince라는 말에는 a lot of gray area, 모호한 점이 많아. 즉, 그냥 왕자를 만들어줘라고만 말하면 여러 해석이 가능해, 애매모호하게 들려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trust me?
알라딘은 지니의 힘을 빌려 왕자로 변신해 제스민에게 청혼하려 하지만 공주를 속인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던 도중 마법사 자파의 회방으로 알라딘은 예상치 못한 모험에 직면하며 참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데요. 오늘의 표현 gray area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can you make me a prince?
There is a lot of gray area in make me a prince. I could just make you a prince.
Oh, no.
Y'all see my palace?
You look like a prince on the outside. But I didn't change anything on the inside.
Gray area, 이도저도 아닌 상황 혹은 애매모호한 점.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위크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삶에서 바로 이 한순간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ach day I live, I want to be a day to give the best of me. I'm only one, but not alone.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I broke my heart for every gain to taste the sweet.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to be the very best. I want it all, no time for less. I've laid the plans, now lay the chance here in my hands.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